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의 1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로 이제 다섯째 강의인데, 전서가 5장, 그 다음에 후서가 이제 3장에서 총 8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말, 이 모든 걸 이제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당부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 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6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은 분리를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질서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특히 질서 없이 걷는 그런 사람들의 특별한 그런 형태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경고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보겠지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이 게으름을 피우고 전혀 일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조를 해서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질서 없이 걷는 자들, 게으름 피우고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들,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거기서 떠나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 거의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한다는 거, 육체적인 일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게으름 펴선 안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일을 할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특히 몸을 써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벌써 두 구절 안에 질서 없이란 말이 이제 두번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 이제 서신서를 썼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는 사실 너희의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실 너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마감하면서,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죠? 왜 당부를 하고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렇게 좋은 교회고 모델 교회고 칭찬받은 그런 교회인데도 거기도 문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에 가면 좋겠다. 뭐, 좋은 소망이에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목사가 문제를 안 일으키면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이, 이제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뭐 방법이 없어 떠나는 수밖에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례상. 그래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일안 하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질서 없이 하는 거, 이게 꼭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성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그 가운데도 문제가 있다. 자,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질서 없이 걷는다는 거예요.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걸으며 바울의 전통대로 걷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무질서하게 걷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해 준이 전통이라고 하니까, 아, 자꾸 이게 전통 그러면 우리가 뭐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전통, 이게 사실 이런 걸 전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그래서 바울이 말로 가르치고, 바울이 편지로 가르치면서 명령한 것들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거 이외에 쓸데없는 전통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전통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실은 사람의 전통을 깨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우리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전통을 깨는 방법이 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게 누구야?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무슨 뭐 칼빈주의 전통이다, 뭐 무슨 웨슬레 전통이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말하되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식들이 마땅히 돈도 가져다 주고 해서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물이 됐다, 고르반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쓸데없는 전통을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회에.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나 아니면 무슨 집사회나 아니면 무슨 하여튼 어떠한 그런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여튼 뭐 좋은 의도로 하려고 그랬을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빨리 철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신학교회를 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새로 오는 사람들 억압하거나 뭐 하는 이런 것들, 특히 많은 교회 이제 가서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 새로 오시거나 방문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얽어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만들어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롭게, 정말 새로 오신 그런 분들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무언가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얽어매거나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남아 있으면 빨리 철폐해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통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말로 가르쳐 주거나 바울이 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가 전해준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위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질서가 없으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처음 교회 했다가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다, 영혼의 자유다, 뭐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 이 가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을 했을 때 혼자 믿을 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걸 형성을 했을 때 교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자유가 무질서, 방종 이런 것들로 나타나면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하나님 저렇게 무질서한 분인가 보다. 교회에서 싸우고 막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들이 볼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잖아. 야, 주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저 정도뿐이 안 되나.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께 불명예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나 스스로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했냐.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예를 들어 이 방언 주로 가르치는 이런 장들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선물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신약 전서가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약 35년,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달한 대언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이런 소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타언어를 말하는 그와 같은 선물이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이거 타언어를 한다 그러고 대언을 한다 그러고 하면 그러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규칙.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든 사람이 다 타언어, 방언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뭐라 그래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그렇죠? 그냥 애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 해갖고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면 당신들 미치지 않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규약을 정해주셨어요. 27절 가서 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 그걸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이게 뭐야?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하되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서 이 말씀이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말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했다 그래서 막 설라설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온 우주 공간에서 가장 이성이 많은 분이에요. 가장 질서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정신이 가장 맑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앉은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 순서대로 해야지 두 사람이 같이 하려고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대언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한 사람씩 대언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렇게 될때말 그대로 아수자라장이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 통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뭐야? 화평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뭔가 그냥 아수라장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마귀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이 얘기 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바울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뭐냐? 영혼의 자유 맞습니다. 근데 영혼의 자유인데 영혼의 자유와 함께 뭐가 꼭 있어야 되냐?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 받았어도 상당히 그 저질이나 저급의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문제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믿는 게딱 질서 있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역할대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음악도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옷도 질서 있게 입어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 교육도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주방에서 음식을 배급할 때도 질서 있게. 누가 와서 봐도, 아, 정말 여기 사람들은 규모가 있고. 그렇죠? 예, 품행이 방정하고.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예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다. 뭘 명령하냐?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고, 어디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름은 다 동원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전 인격체를 두고,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누가 질서 없게 걷거든. 예, 그럼 그 사람을 징계하든지. 그 교회가 문제가 안 풀리면 그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그 대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떠나야지. 거기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질서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 없다. 로마서 16장 가서 보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 주목하여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주목하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고, 교회. 특히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다시 순수하게 마음을 먹은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유지하면서 순수성을 우리가 이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제 12절은 질서 있게 걷는 자들과 질서 없이 걷는 자들의 특징을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자, 7절 끝에 한번 가서 보면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질서 없이 행하지 않은 게 뭐냐? 그게 지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거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라 그래서 거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고와 해탄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걷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라 해도 예,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성도들 예, 누구에게 무언가 자꾸 부담을 주고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만 일하라고 이게 무질서하게 걷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걸어야 그래야 우리 것을 보고 여러분이 질서 있게 걷지 않겠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내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질서 있게 걸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질서의 전형은 뭐냐? 일하지 않고 먹고 놀려는 거.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무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가 퍼졌어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해서 손다 놓고 그래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주님의 재림만 그냥 구름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노 아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나오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한 게 있어요. 바울은 어느 면에서 목회자였습니다. 어느 면에서 선교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았다. 밤낮으로 수고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또 누가복음 10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가서 보면 그러면 원래 복음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런 사역자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목회서신을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다 전임으로 해요, 대개. 군인,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군대를 이제 남자만 가야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군인을 가면 그럼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주인, 자기를 뽑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 전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전임으로 일하는 것이 그게 어느 면에서 성경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 전임으로 일했습니다. 전임. 그런데 이 전임 사역한다고 하는 게 방종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대단히 불쌍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혹사 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7번 새벽기도 해야죠. 주일날도 뭐 큰 교회 목사님 5번, 6번 설교해야죠. 수요일날 해야죠. 신방해야죠. 병든사 이렇게 많이 이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책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그래야 뭐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주일에 오전, 오후, 그다음에 주중에 한 번, 그게 세 번 세번 모임 갖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일주일에 10번 이상 집회하고 뭐 설교하고 그런 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상적인 그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에 이제 독립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저희와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교회 특징이 뭐예요? 일반 교회와 달리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오후, 그다음에 주중에 한번 이렇게 모이는 세번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개인의 경건, 또 개인의 독서, 또 성도들과의 상담, 또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주일 설교예요. 주일 오후에 진행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우리 이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에 설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의 설교가 좋아야 그래야 성도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려움 그럼 겪고 각종 문제를 안고 그러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얼굴을 제가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땐 격려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교회 생활, 특히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설교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 이런 목사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다른 교회 이런 목사들보다 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읽는 것과 설교를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를 남편과 아내가 애를 쓰며 수고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 들을 것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또 들리는 그런 설교를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일반교회 목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기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반추해보고 해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설교한 것도 들어보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설교에 관한 그런 책들도 읽고 그렇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왕 목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왕 목사라는데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도 잘 목양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에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그걸 방종의 기회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갖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그냥 잡담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이 그게 무질서하게 걷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목회자는 꼭 바울처럼 일하면서 목회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예외의 경우예요. 예외. 바울은 일하면서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혹시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전임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임 사역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린 거 여기 바울도 부탁하는 것처럼 거저먹지 않으려고 그래야 되고 성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내 자신이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 할게 없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못 가니까 신학교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니, 거기서 좋은 그런 교회가 생기고,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거든 그럼 목회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 얘기도 하고 또 뭘 얘기했냐. 세상에 모든 다른 일 많잖아요. 그런 일에 유용한 사람이 아니면 목회자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은행 가서 돈 센다 그것도 잘할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다 못해 세상 일은.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돼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예. 엔지니어가 돼도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할 게 없으니까 목회자가 되고 공부 못하니까 목회자가 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병폐다. 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뭐야? 무질서하게 걷는 거라는 거야. 무질서하게 걷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 그 옆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 쓰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잘 보셔야 돼요. 목사가 여기 서서 내 말하는 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고 강압적으로 그거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저분이 얘기하는 거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신뢰하고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 목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폐를 끼치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서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건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의 구조로 나아가면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쁨이 없어요. 목사가 먼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저런 목사의 말이면 저거는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게 될 때 거기 가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그래야 이게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면서 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부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이외에 인위적으로 뭐 음악을 하고 뒤로 넘어뜨리고 이런 거에서 무슨 인위적인 부흥이 이렇게 이거는 다 가짜고 이거는 결국은 다 악순환으로 빠져서 하나님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이 행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한 여기서 제가 바울의 사례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면 안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무질서입니다. 알겠죠? 예. 네.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특별 케이스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목회자도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서로가 다 잘 판단하면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권고는 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게 쭉 얘기하면서 여기 가서 보면 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일은 특별히 다 뭐 육체적인 일이에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든 일을 했잖아요. 뭐 컴퓨터 하고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천막 만든 일을 했어요. 말 그대로 육체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가서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육체 노동을 하고 살았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원을 가꿨잖아요. 그렇죠? 그 뭐 다 육체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거 육신적으로 이렇게 뭐 수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엔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 자체가 어느 면에서 사람에게 떨어진 그와 같은 심판의 결과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본질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그게 노동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일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그게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의 본질이고 사람의 의무이고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일해야 된다.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일이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와 같은 구조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것이 좋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틀 쉬고 이제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그거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나 목사나 다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많이 읽어라. 특히 아이들 보고 잠언을 많이 읽어라.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 6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여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 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갑자기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아이들이라는 건딴거 없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땐 때가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 그때는 돈 버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31장이네요. 31장.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거의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아내당 7년씩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이제 일을 총 20년을 일을 했어요. 이 속임수의 대가가 완전히 속임수의 그더 고수를 만나갖고 그래갖고 아주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죽도록 고생을 했느냐? 40절에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이러한 결심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 이게 우리 남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사역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설교할 거 준비하고 성경 공부할 거 가르치고 준비하고 무언가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목사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일하는 그런 구조에서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요셉, 모세, 모세도 양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양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레미야 한번 가서 보세요. 그날 그 40년 동안 그 생활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이 바빌론 땅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렇죠? 부지런하게. 또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거기 그 유다 땅에서 잡혀온 그 포로 아이들과 특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가. 뭐 그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냥 예수님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 보시면 쉴새 없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쉴새 없이 일하세요. 바울과 디모데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데 마태 어디서 해요? 세금 받는 창고에서 데리고 가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디서 데리고 가요? 열심히 고기 잡혀 하는데 거기 가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노는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거 없이 목사 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그 사람이 목회를 해야, 그래야 본인도 평안하고 가정에도 평안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하면 올바른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국가나 사회는 번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 풍토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일 근면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죠? 남을 섬길 줄 알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자연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가 강성하게 된 거예요. 네덜란드가 강성하게 된 거예요. 올바른 기독교가 그들에게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필리핀, 남미, 뭐예요? 그런데 그런 거 들어가면, 그럼 나라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백성을 무지 가운데 넣거든요. 일안 하도록, 배우지 않고, 그저 종교 시스템이 하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에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퍼펙트한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국가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다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하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교육, 의료, 그렇죠? 남녀 평등, 뭐 질서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게 기독교가 들어가게 될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람을 계몽을 해요. 바꿔놓습니다. 질서 있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 퍼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이런 것 중에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교회도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제 대상이 있어요. 구제 대상이 뭘로 한정이 되냐? 일을 할수 없는 사람에게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야 된다. 일다할수 있는 사람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생겨서 일을 할수 없는 그런 경우에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1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이제 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낙심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킹잼 성경도 들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영혼의 자유도 추구하고 교회도 질서 있게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잘 해나가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라. 바울이 다시 한번, 성도들의 삶 속에 꼭 기쁨만 있는 거 아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분리해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잘 행하는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교회가 뭐 500명, 10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기쁜 교회 생활 할 수도 있고, 정말 쫓겨다니면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제게 이메일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거기엔 완벽함이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거 기억을 하고 잘 행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이제 좋겠습니다. 14절에 15절,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뭐라 그럴까, 주의해야 할 점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무질서하게 걷지 말라는데 계속 무질서하게 걷고, 거기 11절에 참여하기만 좋아한다, 이렇게 그런 자들이 있다. 영어로는 아주 재밌어요. 비지 바디로 써놨어요. 바디가 비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가 몸이 바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 사람 비지 바디다. 무슨 얘기? 쉴 새 없이 여기 다니면서 계속 몸을 끼워 넣는 그런 사람을 그걸 비지 바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내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해라. 왜, 그래, 형제니까. 그렇죠? 권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고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형제가 범법을 하면 그러면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가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안 들으면 온 교회가 얘기하고, 그러고도 안 들으면 그때는 출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이렇게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별을 해서 밖으로 내보낼 때도 우리가 신사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교회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많은 침례교회들, 독립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하여튼 그 교회에서 나가면 그러면 절대 전화하거나, 그렇죠? 얘기하거나 하지 말라고 아직 싹 다 문 막아놓습니다. 누구 그 사람하고 전화했다 그러면 마치 이단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아놓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저께까지 같이 형제 자매 그러댔는데 오늘 이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완전히 그냥 남이 돼.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유치한 일들을 독립교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유치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전화해갖고 그래서 저 사람이 떠난다, 그거 막으려고 그런다. 아, 그 떠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좋게 만들면 되지. 예, 그걸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자유를 다 막아놓고 전화하고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다 막는, 그거 유치하고, 예,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떠날 때에도 신사답게 떠나야 된다는 것이, 신사답게 떠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리 문제, 또 심각한 죄의 문제, 또 항시 문제를 일으킬 때 파당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정말 비도덕적인 음행을 벌인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잘 징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징계라든지 출교 등은 권면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토닥거리고 좀 얘기하고 권유하고 이게 다 얘기해도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 조치가 징계와 여기 출교지. 그냥 뭐 하나 죄지면 출교하고 그러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사랑으로 하되, 해야 할 건 하는 거예요. 하되 맨 끝에 정말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징계하고 출교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남아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교하고 징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울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거의 비슷한 이런 말.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더디오라고 한 사람이 로마서 16장을 다 기록하고 맨 끝에 바울이 인사말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부분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걸 통해서 지난 한 18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 총 8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특별히 주의 날, 특별히 휴거,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부활, 그렇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징조,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리얼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런 모든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제 18번을 들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실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시간을 내셔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그 다음에 1장부터 해서 3장, 총 8장을 시간을 쭉 내서 정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수고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휴거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